여러분, 금식 해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금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금식이란 단순한 단식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도 해서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한 단식이 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금식이라고 하면 건강이나 다이어트가 목적이 아니라 기도가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은 건강이나 다이어트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의 금식은 기도가 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발적인 이유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굶게 되는 경우도 있죠. 심한 기근이나 혹은 심각한 극심한 가난을 겪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굶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굶게 되었다고 상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혹은 2주간 음식이 없어서 굶게 되었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다면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일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도 음식을 먹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혹은 2주 그 넘도록 음식을 먹지 못했다면 가장 필요한 것도 가장 중요한 것도 음식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가장 귀한 물과 음식을 준비하여 이것을 먹어 라고 명령했다면 여러분 그 명령이 어떻게 들리시겠어요? 그 명령을 듣고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십니까? 라고 말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물도 마시지 못하고 굶주려 있다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에게 이것을 먹어라고 하는 음식을 주며 물을 주며 먹어라는 명령을 누군가 한다면 그 명령은 나에게 있어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는 반응조차도 어색할 정도로 그런 명령 앞에 합당한 반응은 감사합니다 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은 이와 동일합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명령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부담이 되고 무겁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 명령만큼 좋은 소식이 없고 나의 필요와 가장 중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는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명령은 오직 기쁨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구약의 신명기 말씀은 딱딱한 명령의 말씀들이 정말 많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그런 명령이고 우리를 살리는 그런 생명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6장과 17장의 말씀은 바로 공의, 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재판관을 세우라.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너무나도 중요시하시며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잘 세울 수 있는 재판관을 세우라 하는 명령으로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이 흘러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땅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이제 그 땅을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될 그 땅에서는 오직 공의와 정의와 의로움만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을 요점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장에서 18장에 이르기까지 재판관,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고위 관리, 리더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이 본문 가운데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새 이스라엘의 헌법이다라고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서도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땅에 이제 들어가서 어떤 시스템을 이루어 국가를 건설할 것인지 재판장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런 공직자들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언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로 재판하고 오직 공의만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 16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는 이 표현을 원문 그대로 보면 째데크 째데크 라고 표현을 하여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공의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공의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심을 통해서 얼마나 공의와 정의와 의로움에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으신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 그렇게 공의와 정의와 의로움에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3절로 이제 가면 그 공의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공의롭지 못하고 공의롭게 재판하지 못하고 그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하면서 이렇게 하라라는 이제 지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공의 공의만을 따르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을 벗어나는 경우,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케이스에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너희들이 절한다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하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벗어나 공의롭지 못한 일들이 진짜 일어나고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런 일까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먼저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세히 조사해 보라. 왜 자세히 조사해 보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런 일이 발견되면 당장에 돌로 쳐 죽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정말로 잘 재판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자세히 조사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에 관심이 많으신, 그것에 마음을 쏟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함부로 사람을 몰아가지 않도록 자세히 조사해 보아 정말로 공의를 분명하게 잘 세울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8절을 이제 또한 보면은 이런 말도 나옵니다. 17장 8절에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공의 공의만을 따르라고 명령하여 주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명령에서 벗어나 우상 숭배를 하든지 서로 다투든지 하여튼 그 악한 일들이 그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되거든 그것을 잘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에 더 나아가서 판결하기 어려운 일까지도 있게 됐을 때에 어떻게 할지까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판결하기 어려운 일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하고 또한 광야 생활도 다 거치고 정말로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섰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 비옥한 그 땅 가운데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그 약속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안에 들어가서도 악한 일들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판단하기도 판결하기도 어려울 일 또한 생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로 공의와 정의가 잘 실현될 수 있는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상소할 수 있는 제도 원리를 결국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방재판으로 안 될 때 중앙재판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대법원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판결은 대표 판사와 제사장이 이제 판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올라와서는 무조건 이제 거기서 판결되는 판결은 무조건 이제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도 그 공의를 이룰 수 있도록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나하나 판결하기 어려운 일까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지시하십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섬세하고 상세하게 공의로운 재판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일하십니다. 섬세하고 상세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공의롭지 않고 불공평해 보이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을 때에도 살아계셔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공의를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함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가운데 재판을 하거나 송사에 휘말리거나 혹은 불의한 일을 당하거나 그래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호소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분명히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 그리고 의롭게 내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분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이십니까?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으신 분을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불의한 나를 위해 죄인을 위하여 가장 의로우셔서 가장 의로운 재판을 받으셔야 할 그분이 가장 불의한 재판을 가장 불의한 나를 위해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으셔야 하는 분은 받지 않고 받지 말아야 할 벌을 받아야 할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그 여기심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여 주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언제나 기억함 가운데 우리 삶의 어떠한 시기를 지날 때에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바라보고 의지함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더욱더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또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공의로운 하나님, 오직 주님께 마음을 쏟으며 주 마음을 품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사랑과 정의의 왕 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공의와 의로움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며 우리는 언제나 그 그늘 아래 보호받고 살아가오니 주님, 불의함 아래 억눌려 신음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으니 주님, 이제 다시는 나의 몸을 불의를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드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각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주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